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평안하지 말며 그들과 서로 평안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조를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며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의 마음 아니니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으니 그의 하나님은 그와 공존하지 못하였으니
그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물건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아론이며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온전히 따르며 지나며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모욕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하여
만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순사하였으니라.
함께 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그 자체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남길 열매들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그 열매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상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은 창세기를 계속 나아가고 있다가 열왕기서를 살펴보는 것은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때 이 본문을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요일날은 많은 부분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므로 우리의 나아갈 걸음이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으며 산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수단 삼으며 산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인생이 되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히 묻어나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고 사셨다면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으로 옮기셔서 구원 없는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서의 메시지는 삶의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욕심이라는 안경을 끼고 읽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본문의 의도 자체를 오해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영화를 두고 복을 빕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은 모두가 종이 할 수 있듯 다윗과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솔로몬을 더 기리는 이유는 다윗은 당대에 회색빛으로 물들였던 인생의 시간들이 많았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린 솔로몬 같이 우리 인생이 혹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펼쳐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솔로몬을 더 많이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인물에 주목하고 그를 더 높이 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얻어내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가 무엇을 소유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보고 그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성경을 적어진 그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의 일생을 열왕기서 2장부터 열왕기서 11장까지 겨우 몇 장 안 되는 이 장을 통해 그의 인생 전체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실 11장은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의 마지막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결코 온전하고 혹은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거나 기쁘시게 해드린 왕이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허락된 부와 지혜와 명예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할 자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이 멀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실제로 솔로몬이 재위하는 것도 성경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몇 살에 재위한 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요, 밝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루트를 통해 다윗의 뒤를 이어가는지 혹시 성경 속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세하게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 서열에서도 한참 뒤에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지파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무려 7년 6개월을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암몬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길르앗이었어요. 사실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고기만 등장하고 아예 언급이 그 다음부터 되지 않는 걸 보면 어릴 때 죽었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겠죠. 셋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에요. 이분은 그술 왕 다윗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이방 여인의 아들인 걸 보여줘요. 다윗이 아내가 6명, 첩이 10명이었거든요. 많지 않은 수죠. 솔로몬에 비하면. 그런데 다윗이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대부분 이스라엘 여인이었고 단 한 명만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 다섯째가 스바냐, 그래서 제가 이드리암,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 뒤에 다시 아들들이 낳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아들을 낳았나 싶죠? 삼모아, 소바, 나단, 여기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왕이 서열 열 번째인 사람에게는 왕권이 돌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임을 스스로 자각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그 시점을 열왕기서 3장이 그의 인생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3장 1절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한 일입니까? 아니요. 애굽의 딸,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가 스타트로 나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여러분, 반대파가 얼마나 많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솔로몬이 우리 왕이 될 만한 인물인가 라고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는 우리나 정통성을 주지 이스라엘에서는 정통성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울도 왕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지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을 성경은 항상 둡니다.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쟁에, 정치에, 종교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판단할 때까지 시간을 둡니다. 성경이 그렇게 전개된다는 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에게도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렵게 얻어진 이 왕권을 구가할 수도 없고 곧 밀려날 거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알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천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당신의 말씀대로 잘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은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뽑으신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오니, 솔로몬은 지금 자기를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은 되었지만 나는 왕이 될 만한 자질도 서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목적은 단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와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하죠. 일평생 잘 살다가 마지막에 배교하고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고 죽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험한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일평생 말씀과 무관하고 세상과 보탬을 살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마지막을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접붙여져서 하나님을 쫓으며 살았던 사람들은 복된 인생이라고 증언을 받지 않습니까? 11장은 솔로몬의 배교를 다룹니다. 그 인생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11장에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가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이켰다 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인생 말년에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네 번이나 너의 마음을 내게로 돌려라 라고 임합니다. 돌려라 라는 것이 경고와 함께 주어집니다. 네가 나에게로 시선을 다시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자신을 낮은 자로 못 여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자신을 낮은 자로 못 여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예가 자신을 낮은 자로 못 여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이 솔로몬의 마지막을 그리면서 솔로몬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란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란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 아니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셔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나마 이스라엘을 통해 부부강병하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에시온개벨, 그러니까 무역의 요충지로 활용했던 에돔 지역에 있던 에시온개벨을 하나님께서 빼앗아버립니다. 아람의 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나라를 쪼개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만 얼마나 찢어지실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을 노력하시고 수천 년을 기다리시고 수천 년을 인내하셨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가 쪼개져야 하는, 그리고 다시는 합쳐지지 않는,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한다라는 걸 성경은 주목하고 11장은 그것을 그리고 있는 장입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솔로몬을 주목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읽고 싶은 것, 싶은 것만 읽고 지나간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보고 지나간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밝힙니까? 오늘 읽으신 11장 1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2절에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수천 년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모든 남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아닙니까?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같이 돈이 생기고 지위가 오르고 여유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집니다. 남편에게 여유가 생기고 지위가 오른다고 좋아하셔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 집 남편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허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외상 미디어의 첫 대문짝을 장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들도, 교회의 중직자들도, 아니 오늘 밤에 여기 삼성동 거리에만 한번 나가보십시오. 거기에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지, 결혼한 유부남들이 많은지,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인데 얼마나 많은 유부녀들이 자유롭게 사는지,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교회 다니신 분들 참 많이 만나서 참 행복하다라고 말씀 좀 똑바로 전하지 어째서 한국 교회가 이만하느냐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 같습니다. 앉아 계신 남자 성도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자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만 잘하면 가정이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르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가르치라고 나와있지 않고 삼라라고 나와있습니다. 섬기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르칩니다. 남자를 머리로 두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만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위로받으려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위로할 때에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죽으면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솔로몬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도 넘어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넘어졌다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다시 나를 비추며 시험을 따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공주를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주가 시집올 때 이방 우상을 가지고 함께 왔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겠다는 솔로몬의 의지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대신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제 말씀을 이미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사랑했다라는 말이, 이 사랑이 히브리말로 나바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바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랑 되심을 기억하고 자기가 신부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부요,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 여인들만 사랑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작은 존재로 자신을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아니, 이제 좀 인생을 사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가실 테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과 우리의 삶이 무관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일단 성직사님 한 분만 굳이 대답을 하셨고, 뒤에 다른 곳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한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한 주는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이라도 잔다치면 6, 7, 41을 빼면 120시간 가량 남습니다. 한 주에 허락되어진 120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몇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 주만 살피면 와닿지가 않는데 한 달만 넘어가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는 시간을 빼면 540시간입니다. 540시간 가운데 몇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하고 있습니까? 아니, 할애한다는 말 쓰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40시간 중에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할애한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달에 4시간 정도 주 여행만 치면요, 수요일에서 명함부까지 쳐봐야 8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수단 삼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는 사람인지 시간만 보면 우리의 삶이 드러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에도 마음을 뺏길 틈이나 원인이나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와 기도가 다른 이방 여인들을 향한 시간으로 대체되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빼앗겨서 우리처럼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의 사랑이, 그 대상이 바뀌어진 것을 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700명이었고 후궁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되어진 한 달의 시간을 얼마나 바쁘게 사용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시간을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열왕기서 3장 1절이 마리아의 딸과 결혼했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는 그의 시선이, 그의 삶이, 그의 시간이 어디에 할애되는가를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허락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단지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죠. 열왕기서 11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모압의 가정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을 지었다는 거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바보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생각해보면 어떻게 솔로몬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놀랄 뿐입니다. 여기다 앞에 다른 신의 신전을 지어 바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가서 거기에서 분양하는 겁니다. 제정신을 잃은 겁니다. 제정신을 잃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방의 산당을 지은 것까지 그가 한 결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왕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야. 그리고 백성들은 한술 더 떠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그 우상을 들고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그 일의 단초가, 그 일의 시초가 되었다는 걸 열왕기상 11장이 밝혀놓는 대목입니다. 열왕기서 저자이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바람직한 통치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버린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인생을 가만히 두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파멸시키셔야 합니다. 적어도 아담을 돌로 찍어서 불에 태웠다면 솔로몬도 동일하게 그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셔야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11장 11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주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이후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했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전도서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잊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마치 죽기 직전에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가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랑도 있다면요. 바세바의 사건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단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을 때 이게 자기 잘못이란 걸 알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왕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단 뒤로 가서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따로 이야기하자.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은 많은 백주 대관이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또 변화를 해서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자기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기 가슴은. 그 사람이 다시 책망하시니까 곧바로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다르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반드시 징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징계하셔야 일벌백계 하셔야 이 일이 후대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뿐에도 불구하고 1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폐역한 삶을 살았는데 한 인생이 자신의 생에 이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이 잘한 게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이유를 밝히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의 소위를 기억하여 내게 이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둘 다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의 근거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때 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놓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변절을 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가 사울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사울처럼 폐역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의를 바로 퍼붓지 않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의 인생을 보시고 실은 우리가 사울을 기억할 때 한 가지도 좋은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바로 평가 절하인 솔로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솔로몬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 어디에 기도를 쌓으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그 기도를 쌓는다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싶은 대로 읽고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거든요.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 그런 말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해서 솔로몬이 복을 누렸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았을 때 이런 폐역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제가 묻는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묻는 건요. 기도를 하는 건요. 기도하는 성령의 음성이 머릿속에 들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주술적인 무엇을 주셔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이러고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 내 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묻는다라는 표현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두신 겁니다. 다윗은 그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본 이런 솔로몬에게까지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자비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있다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삶은 아니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로 직접 음성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독하기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검정고시로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검정고시가 안 됩니다. 독하게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단순히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삶 자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볼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보지 않으면요.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이 기준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중심을 못 잡습니다. 눈으로 본 신앙이 없으면 위기에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부터 본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지 우리는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본 대로 삽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위기 때 부모의 신앙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제자가 된다는 건요. 선생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배우고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겁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건 급할 때 삶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지식으로 배우는 건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삶으로 배우는 것은 위기 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멈추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많이 가르쳐도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우리의 허락하신 말씀들을 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없이 많은 나라로 또 수없이 많은 단기 선교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국을 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이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고 가정이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다시 말씀을 심읍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애써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길이 될지,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